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대단했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는 이 바울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리라는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먼저 자기의 제자이자 이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자기는 에베소에 좀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23절에서 우리는 이 기간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소동의 가운데는 이 바울이 있지 않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이 소동의 주인공입니다. 그 은장색이라고 하면은 그 은세공업자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에베소에 있던 은세공업자들의 대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이 사태를 뭐 주동할 수 있었겠죠. 뭐 아무나 이런 사태를 뭐 주동할 수 있습니까? 이들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24절 끝부분 보니 적지 않은 벌이라고 나오는데 이 많은 수입이 됐다라는 뜻이죠. 뭐 요즘도 사실 그런 신상 모형은 비쌉니다. 이 제가 자주 가던 이 방콕이라는 그 태국 음식점이 있었는데 이 아기자기한 불상들이 많았습니다. 뭐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은 이참 멋진 조각상이다 싶습니다. 이 주인한테 어디서 가져왔냐 물었더니 자기가 직접 태국에서 가져왔대요. 묻지도 않았는데 비싸다고. 예. 요즘 그 신상 모형들도 신상이 불상이나 이런 신상 모형들은 뭐 요즘도 비싸다 싶습니다. 이 PPT 잠깐 보시면요. 예, 그때 우리 본 겁니다. 그죠? 아르테미스 신전 이전에 보시면은 예, 여기 지금 남아 있는 모습이라고 했고요. 그죠? 에베소 가면은 예, 이게 그 바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복원한 그대로 터키에 그 에베소에 가면 복원한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 안에 예전에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것이 이 아르테미스 신상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상의 특징이 보면은 이 가슴이 여러 개 달린 걸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이 에베소 박물관에 있는 조각상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 가슴이 여러 개 달린 이런 신상들은 아마 매우 친숙할 겁니다. 그죠?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르테미스 신입니다. 뭐또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 아르테미스 신상들을 보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이를 갖다가 이그 테라코타라고 하거든요. 테라, 흙, 코타, 굽다 이래가지고 흙을 구워서 만든 것. 오늘날 발견되는 이 아르테미스 신상들은 이두 종류가 전부입니다. 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대리석으로 됐거나 또는 테라코타, 흙을 구운 이 작품이거나.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오늘 발견되는 이흙 테라코타 작품과 이 대리석 작품뿐만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뭡니까? 은으로 또한 이 신상을 만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뭐 지금 남아있는 작품 중에는 은으로 된 신상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은으로 이렇게 비싼 것으로 만들고 했다라는 거죠. 25절을 보니 이 데메드리오가 당시 동종업계 종사자들을 불러 모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후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데메드리오가 그 업계의 대표나 뭐 조합장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말을 참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라고 하며 바울이 전한 진리를 왜곡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알고 기억하는데 힘이 있지 않습니다. 이 믿는 데서 힘이 나오는데 이 사람 믿지 않거든요. 기억하고만 있었지. 저 사람이 이 말을 했다. 27절에 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첫째,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에 질 위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업계가 위험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민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진리에 둔감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리에 둔감하다고 해서 밥벌이에도 둔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진리에 둔감한 사람들도 자기 밥벌이에는 무척 기민할 수 있습니다. 은장이들이죠. 은장이들의 이 제일 첫 번째 염려가요. 바로 이 밥벌이의 위험이었습니다. 이 MP3가 등장하자 이 카세트 테이프나 CD가 이제 박물관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등장은 이들 업계에, 우리 업계에 종말이 올수 있겠구나 하는 문제임을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귀신같지요. 둘째가 무엇입니까? 둘째 보니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웃기지 않습니까?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세 한번 보세요. 자기들 딴에는 진정 신이라고 여기는 이 아르테미스의 여신을 지금 그 27절에 보니 두 번째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 업계의 이익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자기들이 그 신이라고 떠받드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무시당할 것이라는 우려지요. 즉 이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 금전적인 이익으로 인해서 이 신을 섬기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사렛 예수를 믿는 기독교 핵심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우선이지요. 하나님이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 마땅한 당연한 일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복, 그 부차적인 것입니다. 따라오면 감사한 거고 뭐 때때로 우리 생각과 다르면 뭐 또 그대로 감사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뀐 것이죠. 이 세 번째 무엇입니까? 27절 끝부분이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마지막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명성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 섬기던 신에 대한 걱정이 두세 번째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우선 하여튼 자기 업계에 미칠 타격이었습니다. 은세공업의 조합원장 정도 되는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호를 외치지요. 28절 보니 구호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 외친 구호도 이런 식이죠. 하일 히틀러, 히틀러 만세. 28절이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아르테미스 만세지요. 일종의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요즘도 시위하면 어떡합니까? 뭐 사람들 안 다니는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막 이래 피켓 들고 구호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그 시위 왜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아니면 좀 규모가 커지면은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합니다. 이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들은요 에베소 거리로 뛰쳐나가서 아르테미스 만세를 구호로 외치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29절에서 보듯 평소 바울과 가까이 지내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끌고 가지요. 29절 끝부분을 보니 연극장으로 붙들어 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도 뭐 이 연극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PPT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에베소에 가면은 그 당시 연극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한 BC 101세기, 2세기경에 지었던 이 에베소 연극장인데요. 이 바울 당시에 이미 지어진 지 한 200년 정도 지난 극장이었겠죠. 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좀 훼손되긴 했지만 뭐 하여튼 당시의 규모를 짐작해 보는 데는 뭐 충분합니다. 한 2만 4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리로 끌고 갔습니다. 이리로 이제 바울 친구들을 팍 그 잡아서 끌고 간 겁니다. 바울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스스로 이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말리죠. 바울 딸에는 자기 때문에 자기 지인들이 붙들려 갔다고 하니 이 성질도 났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히 비겁해지는 느낌도 들었을 것이고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문 31절이죠. 이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있던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에게 아 너는 그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이 제3자 입장에서 상황을 보니 바울이 만일 이 연극장에 들어가면은 그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그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프리미어 리그 같은 이 축구 경기 보러 가면은 원정석과 이 홈팬들을 철저히 갈라놓습니다. 중간중간에 썩게 앉히지 않습니다. 아예 티켓팅을 할 때 너 원정이니 그거니 이렇게 묻죠. 이는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이 뭐 썩혀서 본다고 꼭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큰일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포츠 같은 것은 사람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같은 편끼리 앉아도 되게 그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팀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뻔하죠. 32절에는 연극장 안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 하고 있다 합니다.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합니다. 이 모인 사람의 태반이나 왜 모인지도 모르고 지금 웅성거리면서 이 연극장에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처구니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자주 생깁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몰려있다 싶으면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은 기웃거리거나 일단 한번 뭐 들려보기도 하죠. 32절에서 사용한 이 정확한 용어가요, 불안하다라는 뜻인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7절과 9절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묘사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라고 혼잡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없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질서 잡기 힘듭니다. 그저 분위기에 따라서 아무나 무대 위에 등장해도 박수가 터지기도 하고 환호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본문 33절에도 유대인들은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무대 앞으로 밀어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작자도 영문을 모릅니다. 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거기 모인 사람도 사실 관심 없습니다. 그저 웅성웅성한 이 시위 분위기인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시 구호를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아르테미스 만세. 이 단순한 구호를 2시간이나 외쳤다라고 합니다. 2시간쯤 지나자 서기관이 나타나지요. 이 서기관은 시민들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르테미스 신전의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실제 관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에베소를 이 시쯤 된다라고 생각하면 에베소 시장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하여튼 정치적으로 제일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조금씩 진정하기 시작합니다. 누군지도 모를 일반인 그 알렉산더가 등장했을 때랑 확연히 다르지요. 사람들은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싶으니 주목합니다. 이 35절부터 40절까지가 이 서기관의 말이 쭉 이어집니다. 이 서기관의 말을 보면 과연 공무원답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절차대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말입니다. 공무원이나 그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절차 아닙니까? 매뉴얼.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 FM이라고 하죠. FM. 아, 저 사람 완전 FM이다. FM 하면 필드 매뉴얼인데 그 야전교범이라는 뜻이죠. 교범대로만 하는 사람이라고. FM이다. 본디오 빌라도나 뭐 갈리오 총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 모두 관료들입니다. 이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절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옳은지 사람들이 옳은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책임만 오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죠. 38절을 보니 서기관은 누구든지 고발할 것이 있으면 하고 맞고서도 하라고 합니다. 이 피차 고소하라는 말이 바로 맞고소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고소로도 안 될 것 같으면 정식 집회를 열라고 합니다. 그러니 불법으로 도로 점거하지 말고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아서 집회하라라는 말이지요. 오늘날 문화와 많이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무단으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시위하는 길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이 40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오늘 집회는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까닭없는 불법 집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보고자료가 없습니다. 로마 식민지 에베소는 로마의 이 소요 사태에 대해 보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이 많은 말을 했지만 하고 싶은 말 결국 마지막 한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해서 구호를 외치며 바울과 친한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연극장으로 잡아왔으니 뭐 모든 것이 즉흥적이었죠. 이런 서기관의 말에 사람들은 소요를 멈추고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서기관의 말에서 실제적인 안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디오 빌라도에게서도 그랬고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에게서도 그랬으며 오늘 본문의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절차를 강조했기 때문만이 아니라요. 실제로 기독교가 이 현 체제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인지는 없었지만 기독교라는 이 새로운 도가 지상의 왕권 탈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모른 척했고 어떨 때는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았고 어떤 때는 그저 앵무새처럼 절차만 지키라는 말만 되풀이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봤을 때 실제적인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딱 서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지상의 왕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사회의 소요를 일으켜서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들며 살던 은세공업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를 조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MP3를 만든 사람이요. 카세트 테이프과 CD 업자들을 망하게 할 목적으로 그 MP3를 개발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더 좋은 기술을 소개해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해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은세공업자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에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신, 아니 더 정확하게는 더 참되고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회 신상을 만드는 사업은 뭐 기울겠죠. 이 하나님이 소개되는가 동시에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딸려오는 것입니다. MP3가 만들어진 것은 CD를 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그냥 MP3가 더 좋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자연스러운 이 부차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회방하려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남한테 잔소리 늘어놓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남 못되게 하려고, 남 망하게 하려고 뭐 바른말만 하고 다니고 뭐 비위 안 맞춰주고 이런 것 아닙니다. 다만 저 좋은 것, 이 더 참된 것을 소개해 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꼭 그 은세공업자 같은 사람들 우리는 만날 때 있습니다. 이 교회 가면은 주일날 장사 못하게 해서 뭐 망하게 한다고 하고, 뭐 교회 헌금 받쳐가지고 살림 힘들게 한다 그러고, 뭐 시간 받쳐갖고 여가 시간 다 뺏는다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뭐 그런데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다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을 따름입니다. 그와는 비교도 안 될 기쁨이 따라오기 때문에 남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 우리는 노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전도자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